그 이름은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다른 것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이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735년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 왕국입니다. 당시 유다는 종교적으로 극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는 경건했던 조부인 우시아 왕과는 달리 아주 사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했습니다. 이방인 산당을 곳곳에 지었습니다. 바알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조차도 불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압 사람들이나 하는 끔찍한 짓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하는 자가 그 짓을 저지른 거예요. 당연히 유다 왕국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도 위태위태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났기 때문에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나라들과 늘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서쪽의 블레셋, 남쪽의 에돔, 동쪽 사해 건너서 있는 암몬과 모압, 그리고 저 북동쪽에 있는 아람, 그리고 심지어는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로부터도 공격을 받아서 하루에 12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도륙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의 많은 성읍들 이미 초토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역대하 28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하스 왕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난 모든 육적인 일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모든 일들, 이거 이들의 영적인 삶의 결과였습니다. 지금 유다는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이때 설상가상의 일이 일어납니다.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다윗의 성도가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북쪽에 나타난 초강국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전선을 폈는데 남유다에게도 같이 힘을 합치자고 했는데 남유다가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왕과 백성들은 산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떨었다고 합니다. 왜? 남유다의 거의 모든 성읍이 다 넘어갔고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 하나와 주변 몇 성읍밖에는 없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고 타다 남은 장작 끝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너희 남유다도 믿음의 굳건히 서지 못하면은 북이스라엘과 같이 망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아하스 왕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한 징조를 구하라. 아무리 아하스가 악했지만은 하나님의 본론은 처벌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서 복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어떤 기적도 요구하면은 내가 들어주리라. 아하스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아하스가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그 외적들과 손을 잡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해서 해결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으로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서 그의 도움을 청할 것을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하가 되고 하나님 성전의 모든 은금 보화를 다 뺏겨서 그에게 조공으로 바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벌써 지금 남유다에는 모든 보물이나 이런 것이 다 바닥이 났는데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성전밖에 없는데 거기 있는 거 다 벗겨서 조공으로 바치기 위한 것입니다. 아하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징조를 보여주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원문에서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곧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은 폐위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남유다에게도 너희가 지금까지 당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환난의 날이 임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기대했던 앗수르 왕이 와서 나라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남유다 완전히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들판에 먹을 곡식이 없고 포도원에는 질려와 형국만이 가득하게 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침공할 이스라엘 바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먼 곳에 있는 나라들 애굽과 앗수르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이들이 아무리 전쟁 준비를 하고 함께 도모해도 이들 필경 패망하리라. 왜냐하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 너희는 주변 나라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의 두 집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이들에게 여호와는 걸림돌과 올무가 되어서 많은 자들이 넘어지리라. 그리고 그 결과 백성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흑암과 고통 가운데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비관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그러나 하고 시작합니다. 모든 영어 성경 그러나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본론은 경고를 하시고 가볍게 징계도 하시지만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복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이전에 남은 그루터기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까지 멸망당하고 그중에 소수 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두움이 그치리로다 합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케 하셨으나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 민족들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지금 시제를 보면은 현재 완료, 과거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예언하시면은 그거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대비를 시키는데 옛적에는 하고 그러나 후에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주님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한 그 지도를 생각하시는 분은 제일 북쪽에 있는 땅들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갈릴리 지역의 땅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멸시를 당케 하셨다고 합니다. 곧 멸시를 당하게 하실 겁니다. 먼저 앗수르에게 멸망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후에는 말씀합니다. 여기 해변길과 요단 저편과 이방 민족들의 갈릴리를, 여기 세 지역은 앗수르가 침공한 후에 앗수르의 3대 행정구역이 된 지역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지역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지 700년 후에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3년 대부분의 기간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지역이 제일 먼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는 이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합니다. 2절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신약을 조금이라도 본 분들은 누구나 요한복음 말씀이 생각나실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빛은 물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죄 가운데 행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전에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했건 남유다 왕국에 속했건 상관없이 남은 그루터기 백성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3절을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추수할 때 즐거움으로 탈취물을 나눌 때 기뻐하듯 주의 앞에서 기뻐하나이다. 실제로 주님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셨고 창성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0명밖에 되지 않은 크리스천들 지금 수억이 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두움에 살다가 빛을 보고 빛으로 나온 주의 백성은 주의 앞에서 이 세상의 어떠한 기쁨보다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기쁨은 추수하는 기쁨이었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님 앞에서 누린다고 합니다. 근데 왜 주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가?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4절, 5절, 6절에서 세 가지 이유를 대는데 모두 왜냐하면 하고 시작합니다. 5절에서는 전쟁이 그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6절에서는 4절에서는 그렇고 5절에서부터 먼저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5절에서는 전쟁이 그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6절에서는 가장 근원적으로 한 이상적인 통치자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은 첫째,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과 같이 꺾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미디안에 대해서 승리가 100% 불가능한 전쟁 이것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지고 살고 있는 무거운 멍에 어깨에 맞는 채찍과 막대기 이거를 다 꺾으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해석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 육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 모두 갖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억압의 멍에를 벗기기 위해서는 죄의 멍에를 먼저 벗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시듯이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육신이 가난한 자 연결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4절로 돌아와서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단 마귀가 지어주는 무거운 멍에 메고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지치고 피곤한 삶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종노릇하는 고달픈 삶 살지 않습니다. 남들 다 그런 삶 살라 그러고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자유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이유는 첫째, 사단 세상의 노예로 살던 삶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 5절을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신과 피 묻은 복장이 불쏘시개로 살라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싸우는 데 입었던 신었던 그 신도 다 태워버리고 적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피를 묻혀서 사용했던 복장도 다 불태워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신발과 옷을 태워버린다는 말은 무기도 이제는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무기를 사용할 군인도 이제는 징집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과 육신의 혈투를 벌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 잡은 주관자들,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힘을 힘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고 핍박을 잘 견디고 고난을 잘 참고 삽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텐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전쟁을 다 없애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전쟁을 없애시는가? 이사야는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줍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6절을 보면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합니다. 이 아이는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고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가 있고 그 이름은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 아기는 특별한 아기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위를 갖고 있다. 정사가 그의 어깨에 있다고 합니다. 그는 기묘한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은 이 모든 표현들은 인간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표현들입니다. 여기 보면 기묘하다. 기묘하다는 표현 우리말로는 아무렇지 않게 옮깁니다만은 원어 표현은 하나님의 역사에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는 wonderful 하지만은 기이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말 표현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기묘한 모사라. 또 여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거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 아기는 다름 아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아기 예수다 하는 말씀입니다. 7절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복잡한 것 같지만 전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의미 단위로 또박또박 나눠서 보시면은 이 왕은 그 통치와 평강이 끊임없는 왕이라고 합니다. 모든 왕은 20년, 3년, 10년 하다가 끝나지만은 이 왕은 영원히 통치하시고 영원히 평강을 끼친다고. 영원한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폭력과 억압으로서가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인간은 이룰 수 없지만은 모든 권능을 가지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께서 하시기에 열심으로 하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할 때처럼 탈취물을 나눌 때처럼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시는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날 이 아기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존재했던 어떤 왕과도, 다윗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왕이기 때문이다고 합니다. 기묘한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왕은 이스라엘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실 수 있고 또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할 수 있고 공평과 정의와 평강으로 영원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6절에 치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아기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하는가? 이거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기묘한 모사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 모사라고 된 것을 보면 카운슬러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teacher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좋은 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기 예수는 세상의 어떤 지혜자와도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초월적인 기묘한 지혜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였던 것 우리 누구나 다 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경이로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로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세상의 지혜자로부터는 전혀 들을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신 나간 이야기지만은 born again 사람들은 이거야말로 진리인 것을 누구나 압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가르치시는 것은 세상의 지혜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지혜와도 100% 달랐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서를 보면은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하고 듣는 사람들이 경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훈에 놀랬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인간 지혜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신비한 지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모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관자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갖고 계신 분이다. 우리 마음에서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기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Mighty God라고 합니다. 여기 God,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인데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셨던 적 한 번도 없지만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암시하시는 말씀은 수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노라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했을 때 도마 말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분노를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신성 모독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셨기에 예수님은 전능하셨습니다. 모든 병 고치시고 모든 귀신 쫓아내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하나님, 구약시대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 또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대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Mighty God입니다. 모든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셋째, 아기 예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다. 여기 있는 아버지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삼위일체의 아버지 가운데 첫 번째 위, 하나님이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들의 기능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긴 지금 기능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의미는 아버지와 같은 성품을 갖춘 분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면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자식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계속 용서해 주시고 일흔 번씩 일곱 번씩이나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간음한 여인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 긍휼히 여기셔서 직접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는 아버지, 자신의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언제 돌아오나 늘 나가서 고대하고 있다가 멀리 보이면 뛰어나가서 용서하시고 제일 좋은 옷 입히시고 가락지 끼우시고 발에 신을 신키시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 두고 찾고 찾아다니다가 찾으면 돌아와서 모든 사람 모으고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 물론 평소에도 좋은 곳으로 늘 공급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약에서는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약한 자들, 세상에서 아무도 기댈 자가 없는 자들, 아비가 없는 고아, 남편이 없는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눌린 자, 이런 자들을 선대하시는 아버지. 구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그의 조금 버금가는 아버지가 잠깐 있을 줄 모르지만 오래 살아야 몇십 년 살다가 다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부터는 말할 것도 없고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아버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아기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이시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은 700년 후에 천사를 보내셔서 목자들에게 같은 예언을 하신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피스, 샬롬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도 환영하는 무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같은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평화로다 영광이로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평화하셨다는 것. 세상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물론 공생사역하는 기간 내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보내시면서 평안히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샬롬인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최소한 세 단어를 동원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거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와 반목하고 있는 이웃들 사이의 관계 이거를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적으로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기 예수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선지서를 보면은 계속 되풀이되는 후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니 하나님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합니다. 양은 미련합니다.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목자 없이 산에 흩어져 있으면 100% 늑대와 이리와 사자들의 밥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시달리며 방황함이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상황은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 얘기로 듣지 마시고 자신을 성찰해 보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가 없어서 무지해한 삶을 삽니다. 무지해한 삶을 삽니다. 참 진리와 지혜를 찾아서 많은 책을 보지만은 철학, 역사, 교육, 심리에 관한 책을 탐독하지만 많은 취미와 기호에 관한 잡지를 읽고 강의와 세미나에 참석해 보지만 지혜를 찾으면 찾을수록 더 혼동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내가 참 진리라고 하고 내가 지혜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세월이 지나면 또 예전에 진리라고 하던 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사실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세상의 지혜자를 다 찾아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당뇨 걸린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는데 서로 다 다른 소리를 합니다. 이쪽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저쪽에서는 또 자기 주장을 고집합니다. 왜? 이 사람 권위자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다 하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지해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무능력한 삶을 삽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빤한 상식과 논리와 경험의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성장, 배경, 건강을 탓하고 직장의 보스와 정치가들과 기업가들을 탓합니다. 결국은 인생은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 무지해하고 무능력한 삶 사는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삶을 삽니다. 육신의 부모 형제와도 소원하게 지내고 직장에서 참된 친구가 없고 교회에서조차도 참 가족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의 즐거움은 나눌 사람이 소수 있지만은 나의 고통과 슬픔 나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환난에 처할 때 나를 집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번째,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삽니다.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의 경우 돈도 있고 학문도 있고 권세도 누렸고 건강도 있지만은 자네들 다 잘 되었지만은 참된 평강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 암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젊은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어야 하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봐야 되고 텍스팅을 해야 되고 주말 되면은 영화 보러 가야 되고 백화점으로 쇼핑을 하러 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어린 나이들은 교회 가면서도 잠시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갖고 게임기를 갖고 와서 계속 두들겨 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불안한지 계속 눈을 깜빡깜빡거립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면 발이라도 떨고 있습니다. 무지해한 삶, 무능력한 삶, 외로운 삶, 근심 걱정의 삶을 삽니다. 한마디로 행복한 삶, 그리고 풍성한 삶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줍니다. 기묘한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내 영혼 구원하는데 단 한 번 필요해서 모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나의 주로는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라는 것은 매일, 매 순간, 매주, 매달, 매년 계속 나의 주인, 메스터로 알고 살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계신데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성탄절이 되면 눈이 한 곳에 집중됩니다. 좀 넓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넓게 봐야 되는데 한 군데만 보는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아기 예수에게 눈이 집중됩니다. 구세주, 나의 죄를 사하셔서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천당 가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 때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탄생을 축하하는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 몇 개 던져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걸 이사야서 7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 9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이름은 기묘한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하는 것 가르쳐 주십니다. 풀어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주님은 더 이상 지상에 계시지 않지만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함으로 기묘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제함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고, 우리 애찬과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평강 누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쓸데없는 것으로 분주하지 않고 네 가지에 힘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떡대기, 이 네 가지 힘쓴 것은 바로 이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기가 막힌 지혜를 얻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 능가하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평화와 평강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필요도 다 충족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뜻이면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의 때에, 물론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자신을 내 안에 모셔 드리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주님 전체를 받는 거는 너무나 부담이 되기에 No thank you 하고 주님이 주시는 제한된 선물 몇 가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리고 육신이 건강한 것, 내 자녀들 잘 자라는 것, 나중에 천당 가는 것, 이것만 구할 것인가 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 선물 몇 가지만 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물을 풍성히 주실 수 있는 그분 자신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관이, 오래 몸에 밴 습관, 이거 발로 차버리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듣고, 부족하면은 벽에 써붙여놓고 책상 앞에 써붙여놓고 신발장에 써붙여놓고 차에 써붙여놓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챌린지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거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뇌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 봉착하더라도 이 설교 제목을 바라봄으로써 이제는 부지깽이와 같은 인생 의지하다가 낭패당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인간의 학연, 혈연, 지연 잡아당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흐느끼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이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써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아무 상관없이 주님의 놀라운 지혜, 능력, 사랑, 평강 이것이 충만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